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미국 음악가 레너드 번스타인이 한 번 방송에 출연해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송을 다 마친 다음에 그 방송에 함께했던 앵커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오케스트라를 연주하시는 가운데 지휘하시는 중에 제일 어려운 파트가 무엇이냐, 어떤 파트를 지도하기가 제일 어려웠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 대답이 제2 바이올린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좀 의외의 대답이어서 왜 그러시냐 하고 또 재차 물었는데 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제1 바이올린은 그 자리에 대한 인기도 있고 맡은 사람의 실력도 출중하고 또 본인도 아주 그 포지션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아주 잘하고 또 열심히 하는데 제2 바이올린 연주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인기도 그만큼 따르지 못하게 되고 자기 역할에 대한 회의와 갈등도 조금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인 측면에서나 감정 또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잘 격려하고 이끌어가기가 매우 예민한 자리가 제2 연주자의 자리이다.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고 걱정이 된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 정말 그렇겠다라는 생각,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어디에서나 주연으로 쓰여지는 사람은 매우 많은 사람이 이목이 집중되고 박수갈채도 받고 그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그렇게 큰 기쁨이 있거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거나 그러기가 매우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주연과 조연 가운데 조연의 역할이 주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배역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는 조연의 도움이 아니면 주연이 주연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기가 불가능한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믿음 안에서 생각해보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지체들보다 보이지 않는 지체가 우리 몸에 더 중요한 곳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러나 보이지 않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앞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큰 기능을 할 때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리빙스턴 선교사가 일생을 아프리카에서 살았습니다. 정말 그분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 역사에서도 아프리카의 개발 역사에 있어서도 눈부신 업적을 남긴 그런 분인데 일생을 다 살고 아프리카에서 평소에 기도하시던 모습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이 이 리빙스턴의 시신을 미라로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 달의 운송 과정을 거쳐서 운구 과정을 거쳐서 그의 고국인 영국의 런던 항으로 배편으로 시신을 운구해 왔습니다. 항구에 도착해서 배에서 내리고 그리고 여러 날 걸린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해서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장례를 거행하게 되는데 이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에 리빙스턴 선교사의 관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두 분의 흑인이 있었습니다. 수지와 쿤바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이 두 분은 아프리카에서 평생 동안 리빙스턴을 도와서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때로는 길 안내자로, 때로는 통역으로, 때로는 경호원으로, 때로는 친구로 항상 리빙스턴 곁에 그림자처럼 함께하면서 일생을 동고동락했던 훌륭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두 분의 도움이 없었으면 리빙스턴 선교사의 아프리카 사역이 또 그 생활이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역사에는 리빙스턴의 이름만 기억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는 이 두 분의 이름도 기억하셔서 그들의 상급이 선교사의 상급에 못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 일생에 엄청난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역사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연은 단연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는 이 사건을 조명해 보는데 여러 차례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등장하고 마리아도 등장하고 요한도 등장하고 빌라도도 등장하고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극으로 말하면 단역 배우와 같습니다. 뭐 행인 1, 행인 2 이렇게 불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서 아리마대 요셉의 역사가 빠져버리면 얼마나 허전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끔찍한 사건 일변도이고 안타깝고 분통 터지는 장면들만 연속되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우리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등장 때문에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저절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장례를 그렇게 잘 모셔준 그에 대해서 정말 고마운 생각이 들고 십자가 사건 전에서 많이 상처받았던 마음이 아리마대 요셉의 등장 때문에 많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어루만져지는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감히 그 빌라도 총독 앞에 주님의 시신을 내줄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서 그 주님의 몸을 물려받아 자신을 위해 예비되었던 새 무덤에 정성껏 주님의 장례를 치른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 골고루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를 가리켜서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그리고 그도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명단에 한 번도 그의 이름이 등장한 적이 없는데 마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소개하는 것을 보아서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이름을 공개하기가 꺼려지는 그런 숨겨진 주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숨겨진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아리마대 요셉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유능한 정치인이면서 공회라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데 우리의 국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71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제사장 출신들이거나 바리새파 출신들이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원로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자체로 상당한 명예였고 권력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유능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라는 말을 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제 구속해 주실지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50절 이하에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했습니다. 여기 그들의 결의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과 관련된 공회가 모종의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에 손들고 따라가지 않았던 매우 아주 극히 소수에 속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9장 38절에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말했습니다. 숨겨져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에 관한 짧은 한 절 정도의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그는 산헤드린 공회에 참여했던 정치인이었고 아리마대 지역에 소문난 부자였으며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로서 자기 역할을 나름대로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짐작해 봅니다. 이런 아리마대 요셉이 매우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 중생의 도를 묻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요셉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짐작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 제자인데 유대인이 두려워 자기의 신앙인 됨을 숨기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공회의 재판이 진행되고 십자가 처형이 감행되는 그 과정 속에 어떤 목소리를 냈다든지 어떤 행보를 보였다는 말이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분한 마음으로 역사 현장을 지켜보기만 했었지 나서서 그 일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보를 한다든지 발언을 한다든지 하는 모습이 전혀 그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밝혀질 때 생길 수 있는 유대 사회 내 엄청난 후폭풍과 자신에게 닥쳐올 여러 종류의 곤란한 일들을 염려하면서 끝까지 침묵 중에 이 과정을 지켜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의 분위기를 감안해 보면 그와 같은 아리마대 요셉의 행위가 또는 처신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얼마나 곤란한 일이었고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될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명백한 자기 고백이 필요하고 또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공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식을 진행할 때 많은 회중들 앞에서 세례받는 사람들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신앙인으로서의 자기 신분을 숨기지 않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당당히 자기의 신앙적 정체성을 공개하고 거기에 걸맞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것을 주문하는 의미에서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근본 요소이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 자기의 제자담을 숨겼다는 점은 그에게 있어서 온당치 못한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의 역사가 이제 130년을 넘겨 140년을 향해 갑니다. 이렇게 100년 넘는 세월을 지나면서 생겨난 현상 중 하나가 점점 우리 기독교가 가족 종교화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전도의 범위가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교회 학교를 보시면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 출석하는 어린이 청소년들 가운데 대부분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불신자 가정의 자녀들이나 친구를 전도해서 교회 학교에 출석하게 되는 경우가 점점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신앙의 전성이라는 것이 횡적으로 확장되어 가지 못하고 종적으로만 승계되어 가는 그런 단계에 우리가 접어들어서 가족 종교화 되어 간다라는 사회 현상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런 현상이 복음에 더 광범위한 확산에 제동이 걸렸다라는 부정적인 측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신앙 생활을 해온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의 직접적인 회심의 경험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 회심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 신앙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게 되는 계기를 말하는 것인데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이 익숙한 생활이었고 가정 집에서의 생활이나 교회에서의 생활이 차별이 없고 익숙한 그 문화 속에서 내 몸의 체질화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로 내가 분명히 돌아섰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의 거룩한 결단을 했다는 그 체험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역동적이지 않고 항상 과거에 있었던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편안한 신앙생활만 할애하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게 되거나 어떤 경우에 큰 시험을 감당해내기가 어려운 신앙 에너지의 결핍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신앙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든 극적으로 이루어지든 명백한 회심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공개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 된 것을 자랑스러운 내 정체성으로 여기면서 이것이 알려지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면 기꺼이 감당하고 그것 때문에 핍박이 주어진다면 생명이라도 바쳐 내 신앙의 본질을 지킬 것을 각오하는 그 자세가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필요한데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겨두었던 숨겨진 신앙이라는 점이 아리마대 요셉에 있어서는 연약한 점이고 부족한 부분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다라는 말씀과 사람이 두려워 자기의 제자됨을 숨겼다라고 하는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여서 그의 신앙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 모두가 아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본문의 장면에서 그는 더 이상 숨겨져 있었던 은둔의 제자가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등장합니다. 그것도 총독을 찾아가서 당당하게 주님의 시신을 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 순간 그가 예수의 제자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십자가 사건을 전후해서 초긴장 상태에 빠져들었고 이 일이 어떻게 결론 지어지는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을 때 그는 그 상황 속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스스로 진행했습니다. 대제사장 측이 경비병을 세워서 이 무덤을 지키겠다는 것을 보면 제사장 일당들도 이 과정을 세심히 지켜보고 관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조금도 이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숨겨하려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이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갑자기 그에게 왜 이런 용기가 생겼겠습니까? 왜 태도가 바뀐 것입니까? 숨겨진 사람으로 만족했던 그가 공개적인 행보를 결심하게 된 배경에 그의 심경에 변화가 생긴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 며칠 사이에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예수님의 재판에 진행되었던 공회에서도 한마디 적극적인 변론조차 하지 않았던 그가 이 순간에는 왜 그렇게 용감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의 목격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에게 너무나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고, 그로 하여금 지금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상실하더라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숨겨져 있지 않고 내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신앙인의 또 자신의 위치에 걸맞게 주님께 마지막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공개적인 행보를 하게 됐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았던 충격이, 그 감동이 그로 하여금 이런 변화를 불러오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 현장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충격을 받은 또 한 사람이 성경에 소개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 처형의 현장 지휘관이었던 책임자, 로마군의 백부장인 그가 가까이에서 십자가에 달려 숨지시는 주님의 모든 모습들을 다 지켜본 다음 그 십자가에서 하시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들은 다음 그의 마지막 결론이 이분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의 은혜를 입고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은둔했던 사람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소극적이었던 사람이 적극적인 헌신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복음이며 십자가는 능력이며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나는 이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말하고 이 십자가만 전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나는 이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오면서 고난주간의 새벽기도를 거치면서 내려야 될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주간 내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거룩한 피 흘리심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마지막 결론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감당하신 구주이신 것을 믿는 믿음을 견고히 하십시다. 이 십자가 주님의 은혜로 변하여 새롭게 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더 공개적인 행보로 활발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세상의 모든 것을 상실하는 위험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주님 사랑하는 일을 더 강력하게, 더 뜨겁게 이루어 나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평생에 이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의 복음만 전가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새롭게 결단하시는 이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부족하고 두려움 많고 세상 것을 잃어버리기 아까운 생각에 은둔의 제자로 살았으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적극적인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게 된 것 같은 그런 변화와 결단이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결심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